오늘 우리는 인생의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돌이켜보면 계속 선택의 연속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떤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유익을 얻었다라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가 싶어서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결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의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알려준 우리의 경험에서 비롯된 선택의 원리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의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선택의 원리는 무엇인가? 성경적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면에 있어서 오늘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료 화면 뭐 이런 거 위에 잘 안 띄우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잠언 말씀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화면에 몇 개를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더라도 괜찮아요. 괜찮고 나중에 뭐 유튜브 교회 영상으로도 남을 것이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답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제 말투거든요. 자료 화면도 뜰 수 있고 이런데 아,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맞구나. 우리에게 중간고사를 치려는가. 저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서는요,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고 또 기둥 같은 기독교 일꾼이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을 학교에서는 보내는데요. 제가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쭉 들으시고요. 오늘은 잠언 말씀 배우고 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이 시점에서 또 주시는 그 선택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자, 준비가 됐으니까 화면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이라는 책의 구성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언이 전체 몇 장까지로 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서론은 1장부터 9장, 본론은 10에서 29장, 결론은 30장, 31장 이렇게 됩니다. 센스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본문을 두 구절을 읽었거든요. 어디를 읽었죠? 9장 10절과 31장 30절을 읽었어요. 어디를 읽은 거지요? 서론의 끝부분과 결론의 끝부분을 읽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맞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요. 서론과 결론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자, 10장부터 29장 이 가운데 있는 큰 덩어리가 잠언의 본론인데요. 이 부분은 개별 잠언 모음집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모음집이요? 개별 잠언이요. 개별 잠언이 뭐냐 하면 한 줄짜리 속담 형태의 문장들의 모음집이다 하는 거예요. 속담 아시죠? 통찰력을 전달해주는 짧은 경구 형태의 문장. 그 속담 혹은 격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아는 얘기들이에요. 한국말에도 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다 아시잖아요. 이런 속담들. 그래서 이스라엘 솔로몬이 지은 속담들이 모여 있는 곳이 10장부터 29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무슨 이상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려운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말씀 볼게요.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는 겁니다. 왜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니 조금만 말하는 것이 좋겠다. 언어 생활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0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공정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공정함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잣대를 적용했다면 저 사람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공정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공정함, 언어생활 이런 말씀들을요,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삶의 현장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한다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지요. 결심하는 거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직장에서 공정함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심, 결단하는 것은 물론 어렵고 그것도 귀한데요. 그러나 비교적 쉽습니다. 뭐에 비해서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에 비해서는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함이 무엇인지 직장 탁 가면 사람마다, 부서마다, 그렇죠? 또 레벨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무엇이 공정함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 공정함을 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겠느냐. 참 많은 생각과 고민과 기도가 필요한 주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언 10장부터 29장의 본론은 삶의 이슈들로 가득 차 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하려니 자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장부터 29장의 이 말씀, 자 듣기는 좋으나 실천하기는 어려우니 우리는 실천 안 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의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더 잘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요? 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하고도 깊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점을 배우기 위하여 1장부터 9장이라는 서론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 저 혼자 놀라워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화면 준비해 주십시오. 자, 1장부터 9장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1장부터 9장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10장부터 29장의 본론, 즉 삶의 현장 이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리 배워야 하는, 자, 무슨 단계? 준비 단계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는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혹은 우리 군대를 남자분들이 다녀오게 되잖아요. 군대 용어로 얘기하자면 신병훈련소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병훈련소에 가면은요, 상식적으로 그냥 다 알 법한 것들을 굳이 가르쳐주고 연습을 많이 시켜서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요. 자, 수류탄이 있어요. 안전핀을 빼면 네가 들고 있으면 곧 네가 죽는다, 뭐 이런 걸 가르쳐주고요. 하나 둘 셋 던져라, 뭐 이런 걸 가르쳐줍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 수류탄을 손에 들면 덜덜덜 떨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몸에 익도록 이렇게 연습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게 되면은요, 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셨습니까? 우리 회사의 재정 시스템을 당신의 손에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뭐 하죠? 우리 회사의 가치는 무엇이고 문화는 어떻게 되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신입사원 기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직무 교육을 받고 차근차근 경력에 따라 또 실력에 따라 하나씩 맡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훈련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0장부터 29장의 이 귀하디 귀한 체험 삶의 현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1장부터 9장의 무슨 단계요? 준비 단계, 사용 설명서, 기초 훈련 단계가 미리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장부터 9장의 기본기 훈련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자, 두 번째 줄에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1장부터 9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 번째 줄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네. 오늘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니까요. 아예 각오를 하시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 지혜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줄에 적어 놓았습니다. 지혜를 여성으로 무엇하는 거죠? 의인화. 의인화가 뭡니까? 의인화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 을 의인화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의인화 기법이 자주 나와요. 하늘이여 외쳐라, 땅이여 들어라. 아니, 하늘이 어떻게 외치고 땅이 어떻게 듣습니까?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데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의미하는 건데 의인화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으로 지혜를 표현할 때 남성으로 표현한다, 여성으로 표현한다? 이제 저기 써 있어요, 화면에. 그죠?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자, 지혜라는 그 말이 성경 원어, 원문으로 히브리어 말로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라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이 성경 원어에서 여성 명사예요. 아우, 목사님 또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막 이러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 명사에 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없지만은 외국어에 보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있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했는데요. 독일어 정관사 변화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 옛날 얘기라서 막 맞으면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으면서 외운 게 그냥 몸에 남아있어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독일어 정관사 변화 어떻게 되죠? 되어 됐어, 댐, 댐, 디, 되어, 되어, 다시, 됐어, 댐, 디, 되어, 댐, 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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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가지고 막 바바바바바 이렇게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와, 독일어라는 언어에는 남성명사, 중성명사, 뭐 여성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원어에도요, 어떤 명사는 남성명사도 있고 여성명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성이 무엇이다?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대명사로 받을 때는요, 그것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 여자 혹은 그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맥락에서요, 아주 특이한 어떤 상황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요,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해주는 커뮤니케이션 형태 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아들아,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누구를 소개하는 거죠? 지혜를 소개해요. 근데 그 지혜를 대명사로 받으니까 그녀가 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여자를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전형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읽을 건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단 읽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혹은 성경책에 보시는 것은 한국말 번역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이 여성 뉘앙스를 살리지 않았어요. 왜냐, 한국말에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안 했지만요. 제가 성경 원문에 그 여성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8절. 내 아들아, 그 여자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여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아, 만일 내가 그 여자를 품으면 그 여자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으시고요. 아버님도 계시고 또 아드님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런 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가서 저 여성을 너의 가슴에 꽉 껴안도록 하여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품다라는 말이 가슴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서 저 여성을 껴안아라 가슴에, 이런 말이거든요. 자, 무슨 뜻일까요? 1번과 2번 말씀드릴 테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이런 뜻이다. 아들아, 가서 그 여성과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도록 하여라. 2번, 아들아, 가서 그 여성과 단회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도록 하여라.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아들아, 오늘에 가서 이 여성을 만나고 내일은 가서 다른 여성을 만나도록 하여라 라고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에. 1번입니다. 1번. 뭐죠? 가서 그 여성과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도록 하여라. 자, 정리합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간의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 우리 한국말로 한 단어 뭐일까요? 썸이요? 아닌데요. 연애요? 아닌데요. 여러분, 연애는 뭐죠?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다가요, 우리는 결이 안 맞아. 그렇죠? 인생의 방식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기 바랄게. 이거 헤어질 때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고마워서 행복하기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사이에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 한 단어. 뭐지요?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놓치신 분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나는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을 또 하라는 거냐 이러실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부인들 이름을 다 지혜로 바꿔야 되는가 뭐 이러실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혜가 사람 이름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다녀보면요, 특별히 뭐 유치부나 뭐 중고등부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름이 지혜인 여학생들, 우리 애기들이 되게 많아요. 지혜야 그러면 막 이렇게 와요. 교회마다 서지혜, 조지혜, 윤지혜, 박지혜, 무이지혜, 뭐 지혜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결혼해야 하는 지혜는 그런 사람 이름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어떤 지혜죠?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찾아내서 지혜를 만나고 그 지혜와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인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다음 화면 자료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가져오면요, 근본이란 출발점, 시작점,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라는 문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혜를 찾으려면요, 우리가 어떤 목적,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찾아다녀야 맞는 거거든요. 딴 걸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남서울교회 올 때에 내비게이션에다가 남서울교회라고 입력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주도교회 이렇게 입력했으면 저는 남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끝없이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으려고 해야겠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무엇부터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출발점이고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첫걸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해야만, 그걸 하려고 해야만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 살아보셔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하고 뭘 할 때요, 지혜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뭘 선택해야 이게 참 지혜로운 결정이 될까 하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또 알아보고 이렇게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가 지혜 자체를 찾아서 그냥 성공하려고 하고 그냥 좋은 결과만 가져오려고 하고 그냥 내 마음에 흡족해지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것,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로 이렇게 뭐가 진짜 좋은지를 자꾸 찾아보려고 할 때요, 실수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나의 인간적인 경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끼어들기도 하고요, 세상에 세상적인 가치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내 욕심이나 옆에 사람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이고 그래가지고요, 무엇이 진짜로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인지를 이거를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선택의 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결정의 최종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1장부터 9장의 말씀이에요. 지혜와 무엇하라고요? 결혼하십시오 하셨고요. 그 지혜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 무엇을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본론도 했고요, 서론도 했어요. 이제 뭐가 남았죠? 결론 부분이 남았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하고 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해서 지혜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붙잡고요, 10장부터 29장의 일상의 이야기들로 쭉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낸 사람의 궁극적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론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본문 한 단락을 만나게 됩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현숙한 여인의 송가요. 현숙한 어떤 아내를 칭찬을 했다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면은요, 어떤 아내가 나와서요, 한국말로 표현해서 소위 바깥일 안일을 혼자 막 다 해가지고 남편을 성공을 시켰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말이 길군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31장 10절부터 31절의 이 본문은요, 사실 이게 어떤 여자 얘기가 쭉 써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녀의 남편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인 잘 만나서 인생 대박난 어떤 남자 얘기로 이해하시면 딱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셨어요. 자, 현숙한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부인이에요. 근데 부인이 현숙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현숙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유능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성에게 이렇게 쓰였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 유능함이라는 단어는 남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육체적인 능력, 또 행정적인 리더십,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이 부인이, 아내가요, 얼마나 뛰어난 유능함을 가졌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자, 부인, 자, 남편은 부인을 믿고 산다, 이런 문장이에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부인을 믿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부인 때문에, 자, 주어가 다 아내, 와이프입니다. 부인으로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이 뭐지요? 고대 사회에서 부족 간의 전쟁 뭐 이런 거 해서요, 가서 남의 부족, 남의 나라 거 이렇게 빼앗아 와서 사용하고 먹고 사는 이런 걸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전리품을 누가 가져온다? 부인이 가져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현숙한 여인은 집안에 참하게 가만히 계시는 그렇죠? 착하고 순한 스타일 부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는 부인이세요. 그래서 아마존의 여전사 뭐 이런 타입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계속 부인 얘기가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인은요, 남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와, 세상에 이런 부인이 계실까 싶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가 또 화해하기도 하고 더 깊어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와, 참 어떤 부인일까 싶어요. 13절입니다. 자, 계속 부인 얘기입니다. 이 부인은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했습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이 부인은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쉬기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일하는 것이 즐거우시대요. 뭘 하느냐? 양털과 삶을 구하여. 자, 양털과 삶으로 뭐 할까요? 실 뽑는 거겠지요. 14절입니다. 다 부인 얘기예요. 이 부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먼 데서 양식. 큰 무역을 하시는 오퍼상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큰 무역은 주로 남성들이 했을 텐데요. 무슨 우리가 스바의 여왕 같은 어떤 리더를 얘기 아니요. 우리는 지금 일상에 있는 평범한 어떤 가정의 아내를 묘사하고 있는데 참 특별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주로 했을 것 같은 일들까지 이 부인이 다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혼자 다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문장들이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다 부인 얘기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이 부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요.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이 부인은 잠이 없으세요. 주무셨는데 새벽 3시여가지고요 아침 먹기 전에 집안일이 이미 종료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무엇을 하시느냐? 16절입니다. 다 부인이 주어예요. 부인은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일구 밭을 살펴보고 부동산을 하시는 큰 손이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의 토지 거래는 주로 남성들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했거든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만은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흐름은 부인이 혼자 다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8절입니다. 다 부인이에요. 이 부인은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에도 주무시지를 않으세요. 아침에도 주무시지라 잠이 없으세요. 밤에는 뭐 하느냐?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잠으며 아침에 실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 짜야죠. 천은 내일 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인의 사전에는 내일이란 없으세요. 와, 엄청나십니다. 20절. 다 부인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제도 할 줄 아시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이십니다. 22절입니다. 다 부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지으며 자기 관리까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이 정도는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10분의 1만 해도 어렵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혹시 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각이 이제 미치게 됩니다. 남편은 어디 갔느냐? 남편은 뭐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자, 23절 보시면 남편은 앉아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앉아서 무슨 인정을 받은 것일까요? 혹시 이런 것일까요? 옆에서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자네 인생에서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네. 부인 잘 만났네. 없고 사시게. 뭐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편분은요.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중이에요.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사회 성문에서 하는 회의는 그 성읍 최고의 행정기구 회의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 부인은요. 소위 밖간일 안일을 이 부인이 다해서 남편을 장관 만든 겁니다. 내각에 입성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와, 이런 부인을 만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죠. 28절, 29절. 그래서 가족들이 이 부인을 칭찬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가장 현숙하고 가장 유능한 여인이다라고 칭찬,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나오는 이 현숙한 유인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 전통적인 해석은요, 고대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라고 해석들을 해왔고, 이 해석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고, 그리고 같이 있는 그분도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준비하고 또 연습해서 우리가 함께 잘 걸어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좀 거시적인 잠언 전체의 틀, 프레임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9장도 결혼 얘기였고요. 31장도 결혼 얘기예요. 자, 1장부터 9장에서 누구랑 결혼하라 하셨습니까? 지혜랑 결혼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누구다?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랑 결혼해서 지혜가 다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지혜가 한다라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해석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오늘 한 걸음만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읽은 성경 본문 31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반절 중심으로 갑니다. 오직 어떤 여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그 문장의 의미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원문의 한국말 번역인데 100% 정확한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랭귀지에서 다른 랭귀지로 번역을 하게 될 때 항상 하나의 번역만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 번역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원문을 열심히 연구해 보았는데, 자, 또 다른 번역이 역시 100%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있네요. 자, 새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내 콤마, 여호와 경의 콤마,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아내와 여호와, 여기서 아내가 현숙한 부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여호와 경에는 동격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격관계가 뭐죠? 그게 그거다, 쌤쌤이다, 이퀄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김희성 목사 콤마, 총신대 교수 콤마,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 이거 무슨 문장이죠? 김희석 목사는 총신대 교수다 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 콤마, 여호와 경의 콤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에 나오는 아내,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은 곧 누구다? 여호와 경외다. 자, 다음 설명 주세요.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경외를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란 여호와 경외의 여성 의인화 표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말이 어렵군요. 쉽게 하겠습니다. 부인 잘 만나 인생 대박난 그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한 것일까요? 경외요, 경외. 이 현숙한 부인이 누구다? 경외다 라고 하신 거예요. 경외도 이르아라는 말인데, 역시 아라는 말로 끝나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아까 지혜 여성으로 의인화했던 것처럼 지금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했다는 거죠. 자, 다시요.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한 거라고요? 경외랑 결혼을 한 거라고요. 목사님 무슨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지혜랑 결혼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랑 결혼을 했대요? 경외랑 결혼을 했대요. 분명히 청첩장에는 지혜 씨랑 결혼한다고 돼 있어서 갔더니, 그렇죠? 현장에서는 딴딴따단 하는데 누구랑 걸어가고 있어요? 경혜 씨랑 열어가고 있어요. 그새 아가씨가 바뀌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렇죠? 경혜가 곧 지혜란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지혜를 진짜 얻고자 하거든 지혜 자체를 추구하려 하지 말고 무엇부터 하십시오? 여호와 경외를 먼저 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여호와 경외와 결혼을 함으로써 지혜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시요, 여호와 경외와 결혼을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요, 그래서 지혜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이 1장부터 9장을 배운 결과인 거죠. 그래서 10장 이후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결정할 사항들을 만나게 됐을 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계산을 해요. 앞에 나에게 어떤 경우의 수도 있는지 계산을 해요. 그래서 판단하고 얼마나 유익이 될지 봐요. 근데 그걸로 끝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한 거지요. 무엇을 했습니까? 뭘 하긴요, 와이프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옆에 부인이 계세요. 부인이 누구시죠? 경혜씨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혜씨인 거거든요. 부인은 어찌 생각하시오?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럼 부인이 옆에서 다 대답을 해줘요. 그렇죠? 자, 100자리가 있고 80자리가 있고 60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100자리 제일 많이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길입니다. 부인의 오케이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죠? 100자리 받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다 받으세요. 그 주님께 많이 드리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부인이 그 100자리 안 된대요. 그거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다른 게 두려운 길입니다. 그거 안 되고 이번에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80자리,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부인 알겠습니다 하고 80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이 성도는 평생을 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가 31장에 나오는 거죠. 부인 덕에 다 잘 되었어요. 누가 하신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결정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지혜로, 가장 귀한 은혜로, 가장 귀한 복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지혜와 결혼하십시오라는 초대장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선택의 원리와 결혼하십시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답변해 보셔요. 결혼하셨습니까? 여호와 경외의 선택의 원리와 결혼하셨습니까? 아, 연애해 보셨다고요? 옛날에 신앙 있을 때 한참 뜨거울 때 3년 동안 제가 여호와 경외와 연애를 해봤는데 결이 안 맞아요. 인생의 방식이 달라.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행복하세요. 이러고 여호와 경외를 떠나 보내셨습니까? 우리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의 선택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부터 여호와 경외의 지혜의 삶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짜 지혜의 길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지금도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인생의 어려운 일 만나셔서 잠시 놓고 계셨다면,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 원합니다. 결심,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를 날마다 선택해야 하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여호와 경외는 우리를 참된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두신 은혜와 복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